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지도자들이 행동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최고 3.67%의 전홍축 우라늄 비축한도 300kg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란이 합의에 따른 비축한도를 초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 핵합의에는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대응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행동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에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 같은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초소를 방문했다며 미얀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일일 시위대가 입법원 청사를 점거한 것은 중대한 불법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샹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전날 밤 유리창을 부수고 입법원 건물로 난입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홍콩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홍콩의 시위 사태에 대한 어떤 외국의 논평이나 개입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형태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지지하지 말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일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 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조치를 일제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북한에서 일주일 전에 사라진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성당 미사에 참석해 시글리 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지금은 매우 어렵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글리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집으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연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고 240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플라스틱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의 한 대학생 연구팀이 해변에서 미세 플라스틱만 골라서 수거할 수 있는 진공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와이 국토개발부가 캐나다 대학생들이 개발한 진공 청소기로 해변 곳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훌라원으로 불리는 이 청소기는 캐나다 퀘벡주 샤브룩 대학 기계공학과에 다니는 12명의 학생들이 개발했는데요. 해변 모래에서 미세 플라스틱만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학교 과제를 수행하다가 청소기를 생각해내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청소기는 호스를 통해 모래와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거대한 물탱크로 빨아들이는데요. 모래와 돌멩이는 플라스틱 입자보다 무거워서 물탱크 바닥에 쌓여 해변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빅 아일랜드 최남단에 있는 하와이 카밀로 해변은 조류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많은 쓰레기가 밀려오는데요. 연구팀은 청소기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이곳을 시험 장소로 삼았고요. 이 청소기를 하와이주에 기부로 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4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에는 낮 동안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0도, 신의주 19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29도, 함흥 17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 최고의 사랑을 가졌어요. 날마다 주위에 오는 따뜻함처럼 제 인생은 더 의미가 깊어지고 있어요. 노래하는 이모션스의 Best of My Lov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홍콩에서 1일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입법원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한 위법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EU에 40억 달러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본이 31년 만에 상업용 고래잡이를 재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1일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 열린 가운데 일부 강경 시위대가 입법원의 청사를 점거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홍콩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2일자 사설에서 홍콩 시위대의 입법원 점거 행위는 홍콩의 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오만이라고 평가하고 홍콩 시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같은 날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담화를 싣고 이를 입법회 건물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규탄한다며 홍콩 행정구가 시위대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경상 외교부 대변인이 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홍콩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입법원 청사 건물에 들어간 것은 중대한 불법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홍콩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경 대변인은 이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홍콩의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홍콩의 시위 사태에 대한 어떤 외국의 논평이나 개입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홍콩 주재 중국 최고 대표기관인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 공서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경 대변인의 성명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 일제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입법원을 점거한 게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1일은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를 피해서 기념일 행사는 실내 행사로 대체됐는데요. 이날 시민 수십만 명이 도시에 모여서 이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반대 행진을 벌인 데 이어서 수백 명이 입법회 청사에 진입해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유리문을 부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시위대는 입법회 구역 안에 개양된 홍콩 깃발 옆에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내리고 검은색 홍콩기를 내거는 한편 입법회 건물 곳곳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정치 구호 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캐리 람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예, 람 장관이 2일 새벽 경찰 수장을 대동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콩에서 법에 의한 통치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시위대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어 중국 정부가 이런 홍콩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일부 시위대가 체포되는 등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송환법 반대와 함께 람 장관의 퇴진도 함께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람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비난하면서도 2020년 6월이 되면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송환법을 사장될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위대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람 장관에 대한 퇴진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 장관의 퇴진을 위해 전면에 나선 사람이 있다고요?
예,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일명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2일 기자회견을 하고 람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웡 비서장은 홍콩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 이상이 이미 집회에 참여했지만 모든 요구가 무시됐다면서 과연 출구가 있느냐라고 반문했고요. 이 람 장관은 더 이상 홍콩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 벌써 3주 이상 지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본토와 마카오, 타이완 등에 이 형사 용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야권과 시민사회가 이 같은 조처는 중국의 비판적인 인사를 본토로 보내려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시민들은 지난달 9일 100만여 명이 참가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서 12일에는 입법회 청사 주변에서 2차 심의 저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홍콩 당국은 조례 개정 심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람 장관은 지난달 15일 긴급회견을 통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 행진을 열고 조례 개정안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했고요. 1일엔 급기야 시위대가 입법원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뜻을 내비쳤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대표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해 오는 8월 6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바로 며칠 전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또 양측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EU 국가들의 추가 관세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예, 무역대표부는 15년째 이어오는 미국 보잉사와 유럽연합, EU 에어버스의 이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EU는 항공기 보조금과 관련해 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맞제소하면서 여러 건의 분쟁이 얽혀있는데요. 이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EU가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온 게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연간 11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같은 명목으로 이미 관세 대상을 발표했었다고요?
예, 지난 4월 무역대표부는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대상을 발표했었고요. 관련 공청회가 5월에 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관세 대상을 더 추가한 겁니다.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총 89개 세부 품목이 명단에 올랐는데요. 이 추가된 품목에는 올리브와 이탈리아산 치즈, 스카치 위스키, 돼지고기 제품, 또 일부 금속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측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나올까요?
유럽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지난 4월에 관세 명단을 발표한 뒤에 EU가 부과할 미국 제품의 목록을 작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EU는 작년부터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작년에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청바지와 오토바이 등 미국을 대표하는 물품에 보복 관세를 물렸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상업용 고래잡이가 재개됐군요.
네, 31년 만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1일 상업용 고래잡이, 즉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재개 첫날인 1일 새벽 일본 북부 쿠시로항을 출항한 5척의 포경선이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는데요. 인부들은 곧 고래들을 인근 해체 작업 공장으로 옮겨 일본 전통술인 사케를 고래에 부으며 포경 재개 후 첫 포획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즐겨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0년 넘게 상업용 고래잡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국제포경위원회 IWC가 1986년부터 고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업 포경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WC 회원국인 일본은 실제적으로 포경을 중단한 적은 없는데요. 1988년부터 포경의 이유를 연구 목적으로 변경해 계속 고래잡이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죠.
맞습니다. 일본은 상업용 포경 금지 정책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8년 IWC 회의에서 멸종 위기와 상관없는 고래 어종을 중심으로 고래잡이를 허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은 작년 12월 IWC 탈퇴를 선언했고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탈퇴가 확정된 겁니다.
일본이 상업용 포경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제한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올해 말까지 포획 상환을 227마리로 정했습니다. 브라이드 고래 150마리, 밍크 고래 52마리, 보리 고래 25마리 등인데요. 일본 수산청은 100년간 고래잡이를 해도 고래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경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이 연구를 목적으로 남극해와 북서태평양에서 조업을 했고 또 최근 연간 포획량이 637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업 해역과 개체 수가 축소된 셈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상업용 포경을 재개한 데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린피스를 포함한 환경보호단체들은 일본의 포경 재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일본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일본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처엔 일본 정부의 또 다른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가 이 전통산업인 고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목적 포경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언제부터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쓰기 시작한 건가요?
네, 일본 연해에서 고래 사냥을 시작한 건 이미 수세기 전부터인데요. 이 고래 소비가 급증한 건 식량이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주요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육류가 고래고기를 대신하게 되면서 고래는 식탁에서 많이 사라졌고요. 게다가 최근 국제적인 압박이 높아지면서 고래잡이와 고래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구용으로 계속 고래를 잡아왔던 거군요.
네, 일본은 1988년 이후에 많게는 1년에 1200마리까지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체 수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가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잡힌 고래들도 결국엔 대부분 식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연구용 포경도 실제로는 식용을 위한 고래잡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처럼 고래잡이가 전통 산업인 나라들도 있을 텐데요.
예,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처럼 고래 산업이 이어오던 나라들에서도 상업용 고래잡이는 최근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고래 사냥이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과인 겁니다. 야생동물보호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의 패트릭 레미지 대표는 일본에서도 포경산업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래는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해양보전 노력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요구하며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벌어진 이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에 군 장비를 대거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세입위원회가 2일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받아보려는 목적에서 나왔는데요. 세입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상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위원회가 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네, 세입위는 국세청이 매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밝히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위는 지난 4월 국세청에 편지를 보내 대통령 세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처음 요구했는데요. 재무부와 국세청이 계속 마감 시한을 넘기자 리처드 닐 세입위원장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초에 세입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세금 명세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느신 장관이 세입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무슨 이유를 냈습니까?
네, 세입위원회 요구에 합법적인 입법상의 목적이 결여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위가 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무느신 장관은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의 조언에 따라 세입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연방의회의 권한에 보기 드문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방의회는 미국인들을 위해 재무부와 국세청, 세금 관련 법규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 명세와 관련해 이렇게 의회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입위원회가 소송을 낸 데 대해서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재무부나 국세청이나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잠잠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세금 명세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이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이 IRS의 감사를 받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지난 3월에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부적절한 거래를 한 일은 없는지, 또 지난 2017년에 단행한 대규모 조세 개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실제 IRS 감사를 받고 있는
게 재정 명세를 놓고 여러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소송 내용도 잠깐 들여다볼까요?
네, 연방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은행과 회계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이 법원 명령을 통해서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1심 법원에서 두 차례 패했습니다. 지난 5월 연방판사는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법인인 마자르 USA의 재정 명세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 항소하면서 오는 7월 12일에 2심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이 나온 건데요.
법원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이 사건도 이 최종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그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치러진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큰 변동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한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과 30일 사이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고요.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약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모두 24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그동안 부동의 1위였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CNN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지난 5월 이후 10%포인트나 떨어진 22%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선두 자리는 지켰습니다. 뭐 이전에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10%포인트나 떨어졌지만 여전히 1위입니다.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약진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9%포인트가 올라서 17%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도 크게 뛰어서요.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주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5월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렸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지율이 4%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전체 지지율 14%로 4위에 올랐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을 뒤쫓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8%포인트가 오르면서 전체 지지율 15%를 기록했습니다.
워런 의원이 샌더스 의원을 제쳤군요.
맞습니다. 이 워런 상원의원이 뭐 1%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이 샌더스 의원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과 마찬가지로 워런 의원도 이번 CNN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겁니다.
지지율 4위권 밖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4%로 5위고요.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베토 오버크 전 연방 하원의원이 3%로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또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2%로 8위고요. 이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오버크 전 의원은 지지율이 2%포인트, 그리고 부티지지 시장은 1%포인트가 하락했고 부커 상원의원과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5위권부터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 4명 아래로는 지지율이 모두 5% 안입니다.
상위권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역시 지난달 치러진 TV토론회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TV토론회를 지켜본 미국 언론과 많은 전문가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토론회에서 잘하지 못했고 해리스 상원의원과 워런 상원의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가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됐습니다. 이번 CNN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해리스 의원이 TV 토론에서 가장 잘했다고 답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을 꼽은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해리스 의원과 함께 이틀째 토론회에 나왔는데 여기서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나는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연방정부가 추진한 흑백 인종통합교육과 이를 위한 통합버스 운행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리스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hurtful to hear you talk about the reputations of two United States senators who built their
네,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버스로 통학하던 한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그 어린 소녀는 바로 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의 비판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통학버스 운행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인종분리 정책을 지지했던 상원의원 2명의 업적을 최근 언급한 것도 비판했는데요.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리스 의원이 자신의 민권 관련 기록을 잘못 묘사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지난 TV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대로 움츠러드는 걸까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3%는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책의 선명성보다는 당선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이런 상황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강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흑인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많은 유권자라든가 또 중도 보수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지지율이 약진했다고 해도 해리스 의원이 벌써 안심할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뭐 아직 TV 토론회가 여러 차례 더 남아있고요. 또 그동안 1년 이상 이 대선이 남은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탄탄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격할 수 있고요. 또 워런 상원 의원 같은 다른 여성 주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차 TV 토론회에서 약진한 해리스 상원의원이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 이곳 워싱턴 DC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올해 독립기념일에는 색다른 행사가 펼쳐진다고요?
네,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장비가 대거 등장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군 장비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육군이 보유한 M1 탱크가 있고요. 해군 공중고개팀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도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도 나오기를 원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에 나와서 연설하기로 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설명하기를 Salute America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 근처에 탱크를 세워놓고 군용기들이 행사장 상공을 지나가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일에 군 장비가 등장하는 행사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뭐 군 장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나와서 직접 연설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날은 이 군이 아닌 이 워싱턴 DC 시 정부 주관으로 해서 도심 안에서 이 취주악단 행진 등의 다양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워싱턴 시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로는 특히 60톤이나 나가는 탱크를 도심 안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탱크가 도심 고도로나 교량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한편 이번 행사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면 사람들은 날 마카레나라고 부르지. 너희 모두 나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춰 노래하는 마카레나 들어보시죠. 로스텔리오가 부릅니다.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Macarena.
Come and find me, my name is Macarena. Always at the party con las chicas que son buenas. Come join me, dance with me, and all you fellas chat along with me.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pa' dar la alegría y cosa bu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 dar la alegría y cosa bu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 dar la alegría y cosa bu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 dar la alegría y cosa bu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보급 식량이 도착하기 전에 섬터 요새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루 종일 포탄이 쏟아졌고요. 섬터 요새 하늘에는 연기가 구름처럼 치솟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합중국의 길을 내리면 우리도 사격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복을 알리는 백기가 올라갔습니다. 섬터 요새의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썸터 요새에서의 앤더슨 소령의 항복 소식은 4월 13일 토요일 늦게 워싱턴에 전해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강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선전포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남부 7개 주를 강력한 군대가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맞설 군대가 필요합니다. 남부군이 장악한 요새와 연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합중국 주들이 7만 5천 명의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은 물론이고요. 북부의 민주당원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 의원에게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더글러스 의원은 링컨과 회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오랜 정적을 환영했습니다.
7만 5천 명의 군대로는 남부군과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남부 극단주의자들이 일으켰던 문제들을 돌아보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남부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모르는 것 같군요. 남부군과 맞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 명의 병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더글라스 상원의원은 연방을 위해 일했습니다. 북서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민주당원들에게 공화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링컨 행정부와 반대쪽에 있지만 연방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노력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전쟁에는 중립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오죽 애국자 아니면 반역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합중국의 주들에게 남부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부의 여러 주들은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신속히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보스턴을 비롯한 북부 여러 도시에서 군대가 결성됐고요.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 경계선에 위치한 주들은 군대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경계 지역에 있는 주들은 군 파견은커녕 합중국을 탈퇴해 남부연합에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남부가 평정하길 바라기 때문에 연방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연방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군 파병 요청이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테네시주는 연방을 돕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보내줄 수 없지만 반대로 남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15,000명의 군대를 파견할 거라고 합니다. 켄터키나 아칸소, 미주리 주지사들도 같은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버지니아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지켜봤습니다. 버지니아는 입지 조건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미 연방 탈퇴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고 결국 1861년 4월 17일 내전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합중국을 탈퇴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연방 탈퇴 결정으로 합중국은 유능한 군사령관 한 명이 장군이었습니다. 리 장군은 30여 년간 합중국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에게 퇴역하는 윈필드 스코트 장군의 후임으로 육군 총사령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서 육군 총사령관직 제의를 받은 날 로버트 리 장군은 연방을 탈퇴한 버지니아로부터도 같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리 장군은 연방을 사랑했지만 또한 고향인 버지니아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육군 총사령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버지니아가 연방을 탈퇴하는 걸 반대했고 지금도 합중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인 버지니아에 총을 겨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코 고향인 버지니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육군에서 퇴역했고 곧이어 버지니아군 사령관직을 수락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합중국에서 탈퇴한 다음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1,000명의 병력이 합중국의 대포 제조 공장과 경기고가 있는 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로 이동했습니다. 하퍼스 페리는 몇 년 전 존 브라운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공격했던 장소였습니다. 하퍼스 페리에 주둔하고 있던 합중국 군 병력은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합중국은 버지니아 군에 맞서 마을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퇴각했습니다.
퇴각하기 전에 대포공장과 병기고에 모두 불을 질러라. 버지니아 군에게 단 하나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합중국군은 대포공장 안에 있던 장비를 모두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하퍼스 페리를 점령하고요. 장비들을 남쪽으로,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남부군의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버지니아의 최대 군항인 노포크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오늘은 저희 Voice of America의 서울 특파원 Bill Gallo의 기사를 통해 표현 배워볼 텐데요. Daylight, 일광, 낮의 햇빛 단어 모두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다른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start the clip.
Despite the stalled talks, Moon sounded optimistic, insisting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For Moon, the talks are also important for domestic reasons. Moon faces sagging approval ratings and a slowing economy.
No daylight, 빛이 없다? 빛은 열린 공간으로 들어오죠. 열린 공간 혹은 틈이 없어야 빛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서 daylight은 a perceptible space, gap, or difference between one person or thing and another. 즉, 사람 혹은 물건 또는 생각의 차이, 거리, 격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쓰여진 no daylight은 빛이 없다가 아니라 차이 혹은 거리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Despite the stalled talks, 교착 상태에 빠진 회담에도 불구하고 Moon sounded optimistic, 문 대통령은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Insisting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워싱턴과 서울 간의 입장 차이가 없다며 For Moon, the talks are also important. 문 대통령에게 회담은 또 다른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 For domestic reasons. 국내 정치적 이유로. 여기서 정치적 이유는 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말하죠. Moon faces. 문 대통령은 직면에 있습니다. 무엇을? Sagging approval ratings. 지지율 하락과 And a slowing economy. 경기 침체를. Let's hear it one more time.
Despite the stalled talks, Moon sounded optimistic, insisting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For Moon, the talks are also important for domestic reasons. Moon faces sagging approval ratings and a slowing economy.
Let's take a look at some examples. There was no daylight found between his claim and the report summary. There was no daylight found, 차이가 없었다, between his claim and the report summary. 그의 주장과 보고서 결론 사이에는, 즉, there was no daylight found between his claim and the report summary. 보고서의 결론과 그가 주장한 바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Washington Post 기사 예문 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how to govern, there is some dayligh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Senate Republicans. 통치 방식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how to govern, 통치 방식에 관하여서는 there is some daylight, 차이, 즉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Between President Trump and Senate Republicans,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 사이에, 다시 말해, 즉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통치 방식에 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how to govern, there is some dayligh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Senate Republican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daylight이라는 표현의 차이, 거리라는 뜻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